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 30년쯤 지나서 그의 손자인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새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내려준 높은 지위를 빼앗아버렸습니다. 벨사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몇 해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왕은 자기의 화려한 궁전에서 1,000명가량의 신하들을 불러모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방은 사람들이 1,000명쯤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과 은으로 된 접시를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히브리인이 하나님께 사용하던 아름다운 접시를 쓰면 잔치가 한층 호화로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신하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촛불이 타고 있는 가장 밝은 곳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다 말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넓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두들 겁을 집어먹은 채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손가락은 벽에다 알 수 없는 나라 말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지만 무엇인가 무서운 말이 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아챘습니다. 왕은 술기운이 싹 가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자기네들의 잔치에 쓴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무서운 나머지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것을 겨우 참고 정신을 차려서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점성가와 점장이를 불러들여 이 글씨를 풀이하게 하라. 이 글씨를 읽고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줏빛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나라에서 셋째 가는 지위를 줄 것이다.
제사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벽에 씌어진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머리를 저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더 한층 겁이 났습니다. 얼굴빛은 파래지고 무서워서 떨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오만한 것을 보시고 벌을 내리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겁에 질려 가만히 앉아있는데 태후가 들어왔습니다. 태후는 말했습니다.
임금님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그렇게 너무 겁만 내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이 깃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왕께서 살아계실 때 그 사람은 학식과 분별이 있어서 꿈을 풀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들의 우두머리이며 이름은 다니엘이라 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 사람이 이것을 풀어줄 것입니다.
곧 다니엘이 불려나왔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왕이 유다에서 끌고 온 보로 중에 한 사람이니 듣자니 네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깃들고 있어 꿈을 풀이하는 힘이 있다 하니 제사나 술법사들이 읽지 못하는 글씨를 네가 만일 읽고 풀이해주면은 네게 자줏빛 옷과 금목걸이를 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지위를 줄 것이다.
임금님이 내리실 예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다만 임금님을 위하여 글씨를 읽고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존엄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그 앞에 복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다가 오만해지자 왕위를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어 살던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 뜻대로 사람을 부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시면서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임금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금님께 생명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엄숙하게 말하고 있는 동안 벽에 나타난 손은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벽에 쓰인 글씨의 뜻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린 횟수를 헤아려 보시고 이제 그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 무게가 모자란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임금님의 나라는 갈라져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깜짝 놀랄 얘기였지만 왕은 자기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자줏빛 옷과 무거운 금목걸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다니엘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지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씨를 풀이한 뒤에도 잔치는 계속됐지만 어느 누구도 먹고 마시고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벽에 쓰인 글씨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의 바사 왕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이웃나라 메대를 쳤습니다. 그런 후 바벨론을 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만은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쉽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계속하여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때의 바벨론보다 3배나 커졌습니다. 오직 바벨론만이 그들에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자기 병사들을 높고 튼튼한 바벨론 성벽 주위에 모으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성벽을 부수지도 못했고 넘어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20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많은 식량이 성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성 안에 사람이 굶주리기를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성벽을 통해 성 안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성벽 안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고레스 왕이 절대로 성 안으로 쳐들어올 수 없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겁도 없이 벨사살 왕의 잔치에 모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이었을 때 고레스의 병사들은 새로운 강바닥을 파서 강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높은 성벽 밑에 말라버린 강줄기를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잔치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그 풀이를 들은 후 더 이상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는 고레스군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레스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는 동안에도 병사들의 발소리는 자꾸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신하들은 넓은 방에서 서로 먼저 달아나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바사 군대가 궁전을 포위하고 있어서 달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방 안에서 손님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벽 위에 쓰여진 경고가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 두 나라에게 주셨습니다. 오래된 예언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몇 해 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함락을 예언했었습니다. 이날 밤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정복자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큰 왕국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바사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은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바사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전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친절했습니다. 이 종교의 창시자는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으로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산속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우상이 아니고 한 분이신 위대한 신을 믿었고 몇 사람의 천사가 이 신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쁜 영혼을 가진 종을 데리고 있는 하나의 악령이 있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터는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 올바른 생활을 권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에 따라서 언젠가는 벌도 받고 보답도 받게 되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로아스터는 처음 포로가 되어온 유다 사람들에게 배워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포로가 된 열 지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포로된 유다인이 단 한 분이신 위대한 하나님이나 천사, 사단, 큰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로아스터가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바사 사람은 바벨론 사람보다 훌륭하고 친절한 백성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은 한 사람이 다스리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고레스 왕은 다리오라는 62세의 메대 사람을 바벨론의 왕이 되게 하여 바사 제국의 한쪽을 자기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왕좌에 앉았을 때는 나이가 많았으므로 3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동안에 다니엘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나라를 작게 나누어서 그 하나하나마다 지방 장관을 두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지방 장관들 위로는 세 사람의 총리를 두었는데 왕은 그 총리들의 우두머리에 유다 사람인 다니엘을 임명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같이 중요한 자리에 뽑힌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슬기로움과 착한 성품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자줏빛 옷은 그가 신분이 높은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인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의 웃사람이 된 데 대해 다른 총리나 지방 장관들이 셈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일에 트집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으나 다니엘이 너무나 정직하고 충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 안 있어 트집 잡는 것을 단념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괴롭힐 일을 한 가지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다니엘의 종교를 믿기로 하여 고소할 구실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그들이 계획한 함정이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은 함께 다리오 왕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만수무강하소서. 나라 안의 지도자들은 모두 한 가지 법을 정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임금님 이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다는 법입니다.
다리오 왕은 기뻐했습니다. 지방 장관들이 왕의 힘을 백성들에게 알리려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들이 바라는 것 뒤에 숨어있는 악한 계획을 알 리 없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법을 정하고 문서에 서명하시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메대와 바사의 법은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무런 의심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법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을 때 드린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포로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세 번씩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지방 장관들은 이러한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실로 다니엘을 난처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얼마 안 있어 지방 장관들이 한 짓을 들었습니다. 그는 법이 서명되었으므로 왕 자신도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략을 꾸민 지방 장관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제 됐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얼른 다리오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왕께서는 법에 서명하셔서 30일 동안 임금님 아닌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한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정하셨지요.
그렇다. 메대와 바사의 법이니 고칠 수 없다.
유다에서 붙잡혀온 포로의 한 사람인 다니엘은 임금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루에 세 번씩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 장관들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그러한 법에 서명한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종일 생각했습니다. 지방 장관들은 한 번 더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이시여, 메대와 바사에서는 임금님이 정하신 법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왕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법에는 왕의 서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슬퍼하며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시길 빈다.
왕의 부하들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던져넣었습니다. 커다란 돌이 입구 쪽에 놓여졌습니다. 왕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아무도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게 왕 자신의 도장을 찍어놓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슬퍼하며 궁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맛있게 차려온 저녁밥도 먹지 않았고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러 왔을 때도 그들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날 밤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한 잠도 못 잤습니다.
한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끝장이다. 두 번 다시 다니엘 때문에 귀찮아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날 밤을 지냈을까요? 굶주린 사자가 그를 잡아먹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에게 거룩한 종을 상하게 하시거나 아니 겁나게 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사자는 다니엘 곁으로 와서 몸을 비볐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를 어루만지자 사자는 고양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옆으로 누워서 사자의 부드러운 몸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밤새도록 잠을 잤습니다.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궁전의 창이 밝아져서 날이 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은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서 필요한 몸으로 옷을 갈아입고 급히 사자 굴러 갔습니다. 왕은 걱정과 피로로 얼굴빛이 초췌해 있었습니다. 사자 굴에 닿자 왕은 슬픈 듯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내가 늘 섬기는 신이 너를 사자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리어 왕은 불안스레 기다렸습니다. 무서운 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임금님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저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어 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다니엘을 굴에서 나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사자굴 속에다 넣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그 사람들이 굴 속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덤벼들었습니다. 다리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조로아스터가 가르친 신이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은 그 전에 어느 법보다도 훌륭한 법을 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왕은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자로부터 그 종을 구하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3년 뒤 다리오 왕이 죽고 고레스 왕이 그 지방을 다시 다스리게 되었으나 다니엘은 더욱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몇 가지 일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니엘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도록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